신약성경 373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서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안에서 저희를 향하신 우리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면서 그 뜻에 따라 복종하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그런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기독교 교회 신자 이런 사람들이 뭐 사실 좋은 말을 듣고 있는 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만 있고 뭐 실천이 없다 이런 비판의 말을 자주 듣고 있고, 또 현대 사회에서 뭐 기독교인들 또 목사들도 인정을 받지를 못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 이유는 이제 뭐 세상이 볼 때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모습도 마찬가지지만 도무지 믿는 것처럼 안 보인다, 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제 그런 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뭐 사실 이런 비판 앞에서 우리는 할 말은 사실 없어요. 물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판단받을 수는 없습니다. 또 세상이 인정한다고 해서 그게 교회가 되는 것이고, 또 인정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안 되는 그런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초대교회 교인들도 당시 사회로부터 인정받았던 건 아니거든요. 유대인들 또 로마의 그 제국도 초대 기독교인들을 그 인정치를 아니했고 핍박을 하면서 잡아 죽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말한다면 기독교인은 사회로부터 미움받는 것이 오히려 옳은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 이게 사실 신자의 존재성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바로 이 세상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걸림돌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신자는 이 세상 속에서 사실 어떤 그 사랑받는다 그게 아니고 오히려 미움이 되고 걸림돌이 되는 그러한 그 도구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항상 걸림돌로 그렇게 작용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의 그 어떤 한국의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지를 못하고 비판받고 있는 건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차원에 있어서 걸림돌, 미움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 예수, 뭐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 항상 뭐 그럴듯하게 내뱉고 있는데 보면은 어떤 그에 맞는 그 삶의 내용이 없더라는 것이 비판을 받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꼭 교회나 신자가 좋은 일을 하지 않아서 비판받는다 이건 아닙니다. 좋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 천국을 믿는 신자고 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산다면은 결국은 그 세상이 욕심을 낸다는 거, 이건 믿음이 아니지 않느냐,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보고 있는 것만 그것입니다. 신자가 천국을 말하면은 그래 천국 있어? 어디 그러면은 네가 천국 믿고 살아가는가 보자 그겁니다. 이런 식으로 신자의 그 어떤 믿음 말을 감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일도 안 하는데 신자냐 이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뭐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산다 이렇게 자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또 모든 사람들이 돈에 욕심을 내면 자기를 위해 살고 있는 게 또 이 땅 현실이죠. 근데 세상은 너희가 천국을 말하고 또 이 세상의 심판을 말하는 그런 신자라면은 우리들처럼은 안 사는 게 옳지 않느냐는 그겁니다. 우리는 세상이 전부란 얘기죠. 이 세상 사람, 우리는 세상이 전부다. 그러니 세상 돈 버는 게 우리 목적이단 말이죠. 근데 너희는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고 하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와 똑같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비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똑같은 그런 삶 때문에 너희의 믿음은 말뿐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뭐 젊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기독교를 뭐 기독교라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또 목사를 목사 이렇게 부르는 것도 오래전부터 그렇게 이제 불러왔던 그런 일입니다. 뭐 입만 열면 헌금하러 소리치고 뭐 교회 크게 만드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걸 이 세상을 잘 알고 있거든요. 또 요즘에 인터넷이란 게 있어가지고 안 믿는 사람도 교회에 이런저런 그 소식들을 다 그 알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분란이 일어났다. 목사가 뭐 돈 문제를 일으키고 여자 문제를 일으키고 뭐 이런 것들을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알아요. 믿는 사람보다도. 그런 것들 때문에 그 기독교가 비판의 대상에 되어 있는 게 지금의 그 현실이죠. 이것은 뭐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사실은 그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그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을 알고 있는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나는 너 때문에 예수 믿기가 싫다 이런 말 듣는다면 그건 심각하게 그 자기를 돌아봐야 합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믿음 있는 사람으로 행세한다고 밖에 나가서 그런 말을 듣고 있다면 그건 분명히 뭔가 좀 믿음과 다른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오는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 신자가 세상 사람들 마음에 들어야 한다.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또 믿음이 윤리적인 삶을 사는 건 아니다. 이것도 맞아요. 그런데 믿음이 신자를 윤리와 도덕적인 문제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게 하진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건 아니거든요. 남이야 어떻게 되든 나만 잘 살면 된다. 여러분 그게 믿음의 정신일까요? 그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또 내 어떤 지위를 이용해서 뇌물을 받는다. 그거 역시도 믿음의 정신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제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뇌물을 받는 것이 믿음의 정신은 아니지만은 뇌물을 받지 않는 것이 믿음의 정신이다. 그런 뜻은 아니란 말입니다. 뭐 앞뒤가 말이 안 맞습니까? 뭐 이렇게 자꾸 틀린 말 들리겠지만은 자, 잘 들으세요. 믿음을 받지 않는 게 그게 믿음의 정신이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러면은 뇌물 받지 않고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했나? 뇌물을 받지 않는 것이 믿음의 정신이다. 이래버리면은 결국은 지금 이 세상에 뇌물 받지 않고 정말 청렴히 살아가는 그런 그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사람들은 결국 믿음의 정신과 살아간다. 이런 의미가 돼버린단 말입니다. 근데 신자가 뇌물을 받지 않는 것은 어떤 청렴이다. 도덕이다. 이런 기준이 아니에요. 신자는 돈으로 살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뇌물을 받지 않게 낫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정신은 난 돈을 살지 않는다. 왜? 천국을 내 바라보니까. 그게 믿음의 정신이에요. 그런 믿음의 정신 아래 있다면 부당하게 내 주의를 이용해서 뇌물 받아 챙기는 이것은 나와질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자라고 하면서 뇌물 받아 챙긴다. 이건 믿음 아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 나와진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게 도덕과 상관이 없는 지금 말을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신자는 다른 세상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건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 다른 세상은 돈이 힘이 아니고 돈으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아니더란 얘기입니다. 돈이 없어 낙심하지 않는 세상이고 그저 예수님의 용서하심 그것 하나 가지고 얼마나 기뻐할 수 있고 얼마나 감사할 수 있고 얼마나 위로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예수 안에 사는 다른 세상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신자가 바로 그 세상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그 세상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은 그런 세상은 그냥 주어지는 월급 그게 하나님께 주신 것이니까 주어지는 월급으로 만족하면서 그걸로 부족하면 아끼면서 그렇게 살아가진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자기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정당하지 않는 부당한 그런 돈을 받아 챙기지 않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내 지위를 이용해서 그런 돈을 받아 챙기고 남을 봐주고 누구를 해롭게 하고 이렇게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돈을 믿고 있는 거죠. 돈이 힘이죠. 돈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건 믿음의 정신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정신, 이것은 이 세상을 돈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고, 그러니까 자연히 뇌물을 받지 않는 모습으로 나와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신자가 믿음의 정신에 머물러 산다면은 세상에 말한 윤리 도덕, 이것은요 실천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나와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은 믿음이고 예수는 예수, 나는 나다,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죠. 믿음이든 예수든 그것은 교회에 와가지고 챙기면 되는 것이고 세상에서는 날 위해 살아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 사는 경우가 태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런 문제로 자기를 자책하는 그런 경우도 사실 많죠. 왜 난 신자면서 이 모양으로 살아가나, 이렇게 자기를 자책한단 말입니다. 물론 그렇게 자기를 자책하는 것도 뭐 아예 그런 것이 없는 것보다 낫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근데 그런 자책을 하면서 내 삶을 내가 좀 변화시켜 보려고 한다면 그건 틀린 겁니다. 신자가 자기 삶을 좀 변화시켜 보려고 애를 쓴다면 그 애를 쓰면서 뭔가 변화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가지고 아, 난 믿음이 있구나 그렇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의 삶의 그 겉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 근본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딱 그 말입니다.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꾸 뭐 좀 헷갈릴 수 있는 그런 얘기인데, 신자라면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으면 안 됩니다. 신자가 믿음으로 산다면 그 믿음에서 욕을 먹는 그런 그 행동은 나올 수가 없어요. 네 같은 게 인간이냐, 이런 말을 듣는 행동은 나올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욕을 먹는다면은 욕을 먹는 행동을 내가 안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그렇게 자기를 생각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네가 왜 욕 먹는 행동을 할까 이렇게 해서 자책할 것이 아니고, 왜 네가 믿음 아래 있지 아니하고 예수 살지 아니할까, 나의 믿음 없는 그런 모습을 살피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믿음과 행함을 따로 분리해가지고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그러한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있어야 된다, 이게 기독교인들의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이 바로 믿음과 행함을 따로 떼어내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의 야고보가 분명히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죠. 제가 죽은 믿음이라는 것, 저는 야고보 이제 그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뭐 설교야 뭐 항상 할 때마다 달라지니까 뭐 내용이 달라지는 것, 본질 달라지는 게 아니고 항상 말은 좀 다르게 새롭게 나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자, 이 구절을 뭐 보고 또 봐도 분명히 야고보는 믿음과 행함을 따로 분리해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 지금 자연히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하는 그런 얘기를 우리는 들릴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또 1장 22절에서도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 속인 자가 되지 말라, 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 어디를 봐도 확실하게 지금 행할 것을 강조를 해요. 너희가 믿는다면 행해야 된다, 그래야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좀 강조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또 좀 곤란하게 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말과도 다른 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곤란해요. 사도 바울은 말한 오직 믿음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의 그 믿음, 그 말에 비춰본다면은 지금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의 말은 잘못된 것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결국 두 성이 충돌해버리죠. 근데 성경이 서로 충돌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야고보도 같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경을 썼는데, 그 같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 기록한 이 두 사람의 그 성경이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서로 충돌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걸 해결하려고 아, 바울은 믿음을 강조하고 야곱은 행함을 강조했을 뿐이다, 이렇게 하면서 적당히 넘기려고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서로 강조가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브라함이 예까지 들어가지고 행함을 거부해버립니다. 로마서 4장 2절 보면은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는 없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근데 야고보는요 21절에 보면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해요. 분명히 서로 다른 말입니다. 마치 그 두 목사가 나와가지고 서로 이 자기의 신앙을 가지고 서로 대립하면서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서로 충돌하고 있는 그것과 똑같이 보여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사도 바울의 믿음하고 야고보의 행함을 이제 적당히 배치를 합니다. 어떻게 배치하냐면은 신자가 하나님께 의롭게 받는 되는 것은 우리 행함이 아니라 믿음 때문이다. 주님의 은혜 때문이다. 그러므로 구원은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 근데 신자가 믿음을 받은 후에는 구원받은 후에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반드시 행함이 나와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앞에 믿음을 두고 뒤에다가 행함을 두는 그런 배치를 해버리는 겁니다. 구원은 믿음이고 근데 그 믿음의 증거는 행함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적당히 버물러 버리는 것이죠. 근데 이건 결국에 내 믿음은 행함으로 확인될 수밖에 없다. 그런 결론을 결국 가질 수밖에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결국은 다시 원점 돌아가 버리죠. 자, 그러면 도대체 야고보가 말하는 죽은 믿음이라는 거,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한마디 생명력이 없다는 얘기인데, 그 죽은 믿음이라는 게 뭐냐? 14절부터 보면은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자, 이 말을 하고 나서 이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말한 죽은 믿음이 결국 뭔가 하면은 형제나 자매가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먹지도 못하고 굶주리고 있는데 그걸 보면은 먹을 걸 줘야지 먹을 걸 주지도 아니하면서 밥 좀 해서 먹지 권력은 돌리지 이렇게 말만 하면은 그건 결국 죽은 믿음이다. 행하면 죽은 믿음이다. 이제 그런 그 뜻이 아니냐 말이죠. 분명히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결국 이 말대로 하면은 살아있는 믿음은 굶주린 사람 보면은 그 필요한 건 먹을 걸 주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믿음으로 그렇게 인정이 된다는 그런 게 내용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 행함이 있고 그 뒤에 20절에 보면 이런 얘기 있습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야곱은 또 한 가지 행함 얘기합니다. 이 행함이 없는 믿음 헛것이다. 뭐 죽은 믿음이나 같은 말이죠. 헛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브라함 이삭을 제단 제물로 바치는 그 얘기를 야곱이 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들까지도 하나님 바치라고 하면 제물로 바칠 수 있어야만이 그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살아있는 믿음이다. 헛된 믿음이 아니다. 그런 뜻이죠. 맞습니까? 지금 저한테 얘기합니까? 예, 네. 네, 맞죠? 네. 저 힘들어 죽겠는데 혼자 얘기하지 마세요. 자, 또 뒤에 24절 보십시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나합이 사절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자, 여기서 야고보가 나합이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정탐꾼 도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얘기는 또 뭡니까? 남을 위해서 네 목숨까지도 걸 수 있어야만이 이제 그것이 행함이 있는 삼 믿음이다. 그런 얘기 된단 말입니다. 자, 지금까지 세 가지 행함을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하나는 헐벗고 굶주린 형제 자매에게 말만 하지 않고 쓸 것을 주는 그 행함. 두 번째는 독자 아들까지 제물로 바친 행함. 마지막은 네 목숨까지 걸고 남을 살려내고 도와주는 그 행함. 세 가지 행함을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세 가지 행함이 다른 행함이에요. 똑같은 행함이 아닙니다. 다 다른 행함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행함들이 똑같이 어려운 수준에 있는 건 사실 아닙니다. 뭔가 조금 그 실천하기에는 좀 수준이 있어요. 가장 쉬운 게 뭡니까?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쉬운 행함 뭡니까? 예? 예, 쓸 걸 주는 겁니다. 굶주린 사람한테 그 먹을 걸 주는 거, 그 가장 쉬운 거예요. 지금 야고보는 전세는 다 내놔라 이게 아닙니다. 굶주린 형제 자매가 있으면 말만 하지 말고 쓸 걸 줘가지고 배불리게 줘라. 그건 뭐 얼마나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거 쉬운 일 아니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들이 말씀 부리면 또 모르겠다. 그것도 아니에요. 말씀 부른 녀석입니다. 그 죽이는 일인데 그걸 누가 하겠습니까? 물론 종교가 목숨도 돼 있는 그런 민족이라면은 종교 규례에 따라서 아들을 바칠 수 있어.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말에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리고 타인을 위해 내 목숨을 거는 거, 이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아들 바치는 게 낫나 내 목숨 거는 낫나 이렇게 물어보면 혹시 모르겠지만은, 근데 그 셋 중에 어쨌든 가장 쉬운 첫 번째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야고보가 그 말만 하지 말고 쓸 걸 주면 사람은 믿음이다 했으니까 그 세 가지 행함 중에서 그 첫 번째 그만 행해도 살아있는 믿음이 된다 그런 얘기겠습니까?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나머지 두 개는 안 해도 그 첫 번째 그만 행해도 그럼 그게 살아있는 믿음으로 인정되냐 그 말입니다. 지금 야고보는 그 세 가지 행함을 다 해야만이 죽은 믿음이 아니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한 개 한 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너도 라합처럼 내 목숨 걸고 정당 구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는 라합 같은 상황이 안 일어났습니다. 마찬가지로 라합도 아브라함처럼 아들을 바치는 그 상황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는 아합처럼 행하고 나합처럼 행하라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건 사실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말했거든 아까 말한 대로 세 가지 중 가장 쉬운 거 하나 해놓고 난 죽음이 아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설령 아브라함처럼 행하고 나합처럼 행하고 싶어도 그런 상황이 주어져야 하죠. 그런 상황이 아닌데 억지로 아들아 죽이겠냐 말입니다. 억지로 뭐 지하철 가가지고 남 떠밀어놓고 다 죽여간다 뭐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의 그 사회적 형편은 뭐 아들을 제물로 바칠 그런 일도 안 일어날 것이고 또 내 목숨을 걸고 남을 도와주는 그런 상황도 참 주어지기 힘들다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지금 이 말은 문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무리하게 해석을 적용할 그런 문제가 사실 아닙니다. 근데 이 야고보가 말한 이 세 가지 행함에서 겉으로 보기엔 다른데 똑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그 우리의 중요한 그 문제예요. 이 죽은 믿음이 뭔가 이걸 해결한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같은 게 있는데 13절 보면은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지금 이 야고보 갑자기 긍휼을 얘기합니다. 근데 앞뒤를 보면은 긍휼이란 말이 나올 그런 내용들이 아니에요. 2장 처음에 보면은 교회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구별하면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 세 가지 아까 말한 행함, 그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 긍휼에 딱 끼어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보통 긍휼 얘기가 나올 것 같지 않은데 갑자기 긍휼을 끄집어 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야고보가 지금 긍휼 얘기를 뜬금없이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더란 얘기입니다. 야고보는 처음부터 긍휼의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다만 우리가 이 야고보의 말에서 그 긍휼을 우리가 보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구별하는 것, 이건 단지 가난한 사람을 처음대하는 그런 윤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에 볼 때에는 사람이 사람 없고 사람이 사람 없다. 그런데 가난하다고 처음대하느냐, 그건 나쁘다. 그건 세상이 세운 윤리의 기준입니다. 그건 도덕이에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 사람을 외모로 보면서 돈 없다고 차별하는 것, 이것은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긍휼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계신 예수님의 긍휼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외모로 차별하는, 그게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야고보의 말이라 그 말입니다. 왜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냐, 그 얘기는 그건 나쁜 일이야, 도덕이 조금 나쁜 일이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왜 너희가 긍휼이 없어, 왜 긍휼을 모르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긍휼이 배경이 깔린 지금 말이 야고보의 말이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요, 사람을 차별하지 맙시다, 이건 나쁜 겁니다, 이런 말로 나오면 안 돼요. 이게 뭐 이제 사람을 차별하자 그런 말이 아닌 걸 아실 겁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맙시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고 제발 우리 주님의 긍휼을 압시다, 그게 믿음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 긍휼은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믿음의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긍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행함입니다. 긍휼로 행기자매를 대하는 거예요. 그걸 야고보가 지금 얘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야고보가 긍휼을 말한 다음에 일용할 양식이 없는 형제자매 이야기 나온 같은 이유입니다. 일용할 양식이 굶고 있는데 말로만 좀 먹지 뭐 이렇게 한다면 그건 분명히 긍휼이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긍휼은 우리 불쌍히 계시고 자기 몸을 직접 내어준 긍휼입니다. 우리에게 쓸 것이 뭡니까? 주님이 내 양식 떼어준 것이고 내가 거기 사는 것이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너 좀 열심히 구원 좀 받지, 이게 아니에요. 실제 우리에게 필요한 참된 양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오신 거예요. 자기를 내어놓으신 것이죠. 그게 주님의 긍휼입니다. 이처럼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것을 지키는 쪽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어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쓸 것을 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쓸 것 안 주면 행함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고 너희가 과연 긍휼이 있느냐,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 바친 것도 하나님 말이니까 할 수 바친 것이 아니라겠죠. 아브라함 이삭이 재물이 어디 있으니까 물을 때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준비했다 이렇게 이삭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이상하게 네가 재물에 이렇게 말 도망칠까 봐서 잠깐 거짓말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합당한 재물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한다, 이걸 아브라함이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삭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그 말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보여준 게 뭐였습니까? 수양을 준비해서 대신 재물되게 하신 하나님 긍휼을 보여주신 것이란 말입니다. 애당초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 긍휼을 믿은 자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긍휼로 자기를 다스리는 분이다, 이걸 믿는 믿음 안에서 이삭을 대로 하나님께 나은 것입니다. 모든 건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 믿음 안에 있는 그 긍휼을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합이 정탐꾼을 대접해서 구해주는 것도 긍휼의 모습이었습니다. 나합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는 그런 사람이었죠. 여리고도 하나님에 의해서 무너질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라합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 다스림에 던져 넣은 거예요. 그 결과로 하나님 긍휼을 입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죠. 이처럼 라합이 자기 목숨을 내 걸고서라도 정당을 구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의 긍휼을 다스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었죠. 그걸 야곱의 행함으로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처럼 야곱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야곱은 긍휼이 있는 믿음, 그것을 진짜로 보고 긍휼이 없는 믿음, 그걸 죽은 믿음으로 본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긍휼을 모르면서 믿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 긍휼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긍휼은 이론이 아니에요. 머리에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긍휼은 내 마음속에 주어져가지고 나를 지배해버립니다. 나를 다스려버립니다. 그 긍휼이 나에게 주어져 있다면 그 긍휼의 정신이 나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것으로 나와지게 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 없는 자에게는 자연히 쓸 것을 주는 것으로 나와지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를 만났을 때에는 그 사람 외모를 보지 않고 나도 역시 죄인이란 그런 자리에 형제를 만나게 되는 거죠. 이게 긍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자의 삶이에요. 그게 야곱이 말한 행함이기 때문에 바울이 말한 믿음과 전혀 다르지가 않죠. 왜? 바울의 믿음에는 긍휼이 담겨 있으니까. 결국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따로 떼어놓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로 떼어놓게는 분명히 도덕이 나아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행하자 이런 말을 하지 않아도 긍휼을 아는 그런 믿음에 의해서 자연히 긍휼의 모습은 튀어나옵니다. 자연히 맺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를 다스리시고 그래서 지금 나의 형편이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라는 거 이걸 알기 때문에 자연히 부당한 일을 하지 않죠. 뇌물 안 받게 되죠. 주어진 게 감사하고 살아가니까. 어떤 어려운 그런 형편에서도 어떤 기쁨은 살아있는 것이죠. 긍휼을 아니까. 이게 신자 행함입니다. 결국은 신자가 뇌물을 받는다, 부당한 일을 한다, 내 이득을 위해서 남을 해롭게 한다, 이런 모습이 나와진다면 그것은 뭐 도덕적으로 나빠서도 아니고 또 삶이 변화가 안 돼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이 그 안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알고 그 긍휼에 정말 붙들린 그러한 신자로 우리가 나가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 앞에서 우리의 악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버림받아 마땅한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지면서 생명의 자리로 옮김받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그런 고백이 가능해지니까 그 긍휼이 참으로 크고 귀한 걸 알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긍휼을 자연히 나타내는 그런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 제가 여러분께 행합시다 그런 말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긍휼이 있다면 자연히 긍휼 아래에서 그렇게 살아가실 것이니까 긍휼을 아는 그것이 곧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그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정말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얼마나 악한 죄인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큰가 이걸 부지런히 깊이 알아가시고 그 긍휼의 매인자로서 긍휼의 모습이 풍성 맺혀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 아래 있는 것이 정말 악한 불의한 저희들입니다. 그 긍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에 거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 긍휼을 잊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긍휼 아래 있고 긍휼을 받아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됨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그 긍휼의 모습이 저희를 통해 나타나지고 또 증거 되어줄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